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프리칭 내용 가운데 성경 구절은 딴 때보다 좀 많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도 어렵고 또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꺼려하는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목회자들도 많이 꺼려합니다. 왜?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다루고 회개를 요구할 때는 그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늘그 좋은 말씀만 긍정적인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그렇게 책망하고 회개하라는 그런 내용은 과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히 좋아하지 않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또 메신저로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 말씀 4장 17절까지 올때그 전에 예수님의 공식적인 어떠한 그런 말씀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시작하신 첫 번째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이전의 말씀들은 그러한 공적인 그 말씀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부르심을 받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과 기름 부음 받은 선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와 경배드린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와 반대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또한 분의 메신저가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인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성령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을 이제 거치시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때부터가 언제냐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때부터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육신의 그 아버지인 요셉의 밑에서 목수 일을 했어요. 아버지를 도와서.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자라나면서 그 일을 도왔던 예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에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4장 13절에 보면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라 그랬어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여러 지역을 이어주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그 국경 지역이에요. 세관과 군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비교적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큰 곳에 나가셔서 사역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그 큰 도시에 나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때에 이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말할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많은 무리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질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또한 3장에서는 밤에 몰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몰래 찾아오죠. 그랬을 때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신 구절이기도 합니다. 4장에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우물가의 여인 말입니다. 그 여자에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은 다 공식적인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것이지. 그러나 지금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 말씀은 공식적인 말씀이에요. 공생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이 공식적인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 마음가운데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 흠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내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볼 때에 정말 나 자신이 온전한 자인지 자기 자신은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감추어진 자신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겸허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랍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행복하라가 아니라 돌이키라! 그동안 살던 방식에서 돌이키고 자신의 욕심과 죄를 따라갔던 이전의 것에서 완전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무조건적 항복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조심스러운 부탁이나 제안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최후의 경고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 메시지를 무시합니다. 그리스도교 안에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있는 것은 맞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으라는 무서운 메시지인 것이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했어도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즐겁고 기쁜 메시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온 세례 요한도 첫 마디가 광야에서 나와서 첫 그 말씀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도 첫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사도 베드로도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에 설교할 때에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가는 방향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요,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심각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들을 귀 없는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보물과 진주와 금물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듣지 않는 교만한 자들, 경고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며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자들에게 무조건 항복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왜 회개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왕권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전히 부조리가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부조리와 전쟁과 기근 이런 것이 끊이질 않아요. 평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구원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또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나라가 이르게 되면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 발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의 왕국의 능력과 권세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습니다. 왜?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근데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아내하고 정말 서로 언짢아가지고서 이렇게 분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해서 해를 지기 전까지 다 풀라고 했는데 해가 지고도 그게 안 풀렸어요. 예,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도 참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찔리죠. 예, 그래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해야지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에는 분을 안 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려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고 오히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또한 에베소서 5장 3절로 5절에서는 음행하는 것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에 마땅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으므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약속하신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탐심. 이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 이외의 것을 더 사랑한 그것이 탐심이에요.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걸 우상숭배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자는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 빛의 자녀들이면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이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랬습니다. 예.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에요. 성도들 간에. 그리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예.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가 항상 안에요.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질병이 올 때나 그 어느 때를 막론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내가 아프면 하나님 원망하는 것?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평안한 가운데에서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시험과 연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신앙은 잘할 수가 없어요. 이 연단을 패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다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역설적으로. 1945년 8월 6일 트루먼 대통령의 명령으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릴보이가 투하됩니다. 그리고 3일 뒤인 8월 9일에 나카사키의 핏맨이 투하가 되고 이것으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한국의 광복을 맞게 됩니다. 폭탄이 떨어진 당일에 히로시마에 한 7, 8만 명 또 나가사키에서 3, 4만 명이 죽었고 그 이후에 섬광화상과 후폭풍, 질병, 합병증 등 그렇게 해서 대략 70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은 그 이후에도 7기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곳에 그 원자폭탄이 떨어진 이후에 8월 15일 일본 제국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중국과 또 영국, 미국 등 연합국은요, 6개월간 일본의 67개 도시에 폭격을 수차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지만은 일본은 끝내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로 전해진 최후의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리를 보이와 핀맨이라는 원자 폭탄이었어요. 일본이 6개월간의 지속적인 항복 요구를 무시함으로써 70만 명의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 실려져 있냐 하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종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는 마치 일본이 6개월 동안 항복을 요구했던 연합군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단할 시간이에요.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항복하는 것과 이 경고 메시지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왕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항복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둘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항복한 사람은, 회개하고 항복한 사람은 특권을 얻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재미난 일이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항복하여 그의 포로가 되면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모든 혜택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포로가 돼? 우리가 회개하고 항복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특권과 혜택을 다 누린다 하는 거예요. 왕과 함께 다스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이 경고를 무시할 때에는 원자 폭탄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계시록 8장은 주님은 장차 임할 일에 대한 계시를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로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도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10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보고 또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장차 일어날 일들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피할 자가 없어요. 계시록은 이 땅에 임할 무서운 진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과 강과 바다와 해와 달의 3분의 1이 멸망합니다. 계시록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조건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큰 환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 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높은 지붕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전하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조건 항복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며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연합군의 경고를 별거 아니하라고 생각하며 항복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일본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 땅에서 신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죄와 사망, 사단과 그 세력들과 싸우는 것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 오고 계심을, 그 나라의 도래가 가까워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왕처럼 다스릴 것이고 참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시며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의 증언을 통해 오늘 말씀을 끝맺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살다가 지옥에 간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항복의 이 메시지를 거절하고 지옥에 간 사람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항복 메시지를 거절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서 물 한 방울만큼의 은혜와 자비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다시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원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이 경고 메시지를 무시해갖고 지금 지옥에 가서 이렇게 지금 애타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신다면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 천국이 내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만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에 기뻐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쁨으로 이 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를 사랑하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지난 세월을 회개합니다. 항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귀가 들을 귀 있는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실행해 가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등불에 기름 준비된 신부처럼 신랑 대신 주님을 영접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